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큐리
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어떤 분을 또 모셨죠?
오늘은 디자이너들 항상 쓰는 툴이죠.
저 오늘도 이거 키고 왔어요. 네, 디자이너들의 영혼의 툴이죠.
맞아요.
현재 어도비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신 최유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어도비 샌프란시스코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 최유진입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어떤 네, 직책인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네, 보통 회사들이 비주얼 디자인하고 UX 디자인을 많이 나누어서 팀을 가지고 있는 네네. 회사들이 많잖아요. 보통 테크 회사들이나 디자인 회사들을 보면. 근데 저희 회사는 비주얼 디자이너랑 UX 디자이너가 따로 없고 모든 디자이너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런 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저희는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라고 타이틀을 달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별도의 구분 없이 일단 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디자이너를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라고 이제 부르시는 거죠?
네, 저희 회사에는 에서는 그렇게
그럼 비주얼 작업, 그래픽 작업도 하시고 네. UX, UI 작업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는 잘 모르니까 어도비에서 네. 각 툴마다 뭔가 팀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저희 어도비 디자인 팀을 소개해드리자면 네. 어도비 디자인만 봤을 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전 세계 지사들이 많이 있지만 디자인 팀은 통틀어서 한 150명 정도 디자이너가 있고요. 각 프로덕트마다 예를 들면 포토샵 팀, 뭐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팀, 그리고 저희는 아크로뱃 다큐멘트 클라우드 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 팀들마다 디자이너들이 보통 많게는 10명, 20명, 적게는 5, 6명까지 이렇게 되게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다섯, 여섯 명에서 하나의 툴을 만들기도 해요?
네, 네.
엄청 생각보다 규모가 네. 크지는 않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팀을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프로덕트는 다큐멘트 클라우드라는 팀인데 네네. 아크로뱃, 그리고 어도비 사인, 그 다음에 어도비 스캔 이렇게 세 가지를 담당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팀을 예를 들자면 어도비 스캔의 디자이너 한 명, 그리고 어도비 사인의 디자이너 두 명, 나머지 아크로뱃이나 아크로뱃 모바일 팀의 디자이너가 한 6명 정도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덕트의 규모나 아니면 얼마나 유저가 많은지에 따라서 디자이너가 많고 적고도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진님은 지금까지 아크로뱃 팀에만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툴의 팀에도 계셨던 건지?
제가 어도비에 입사한 지는 지금 2년하고 조금 넘은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한 거는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라는 팀이 있었어요. 저희 어도비를 잠깐 소개하자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그 다음에 다큐멘트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이렇게 세 가지 클라우드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대부분 알고 계시는 그 디자인 툴을 만드는 클라우드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CC.
네, CC. 거기서 이제 포토샵, 프리미어, 러쉬 뭐 이런 거 다 있고요. 그리고 다큐멘트 클라우드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그 서류 관련된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실 프로덕트인데 그게 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이에요. CRM 툴도 있고 그리고 마케팅 그다음에 캠페인 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개인적인 소비자는 잘 쓰지 않고요. 이제 큰 대기업에서 이제 어떻게 캠페인을 할지,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웹사이트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그런 툴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도비를 시작한 팀은 그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라는 그 B2B 프로덕트 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되게 저희가 모르는 어도비 툴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익스피어리언스 클라우드는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요.
보통 디자이너들이 익숙한 그런 그치. 어도비 툴이라고 하면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보통 디자이너들이 CC가 제일 정상 쓰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많은 네. B2B도 있고 다양한 툴들을 만들고 계시군요.
네.
그럼 이제 유진님의 일대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쩌다가 네. 이렇게
어쩌다 여기까지
어도비에서 툴을 만들게 되셨는지
네. 네.
저희가 처음에 듣기로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셨다가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SVA에서 학사 학위를 또 따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목사 학위를 딴다든지 약간 네. 그런 루트가 많은데 유진님 어떤 경우로 가게 되셨는지.
네. 저는 쭉 한국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대학교도 한국에서 진학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상명대 시각 디자인과에 진학을 해서 네. 학교를 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해외에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네.
학교 웹사이트를 막 뒤지다 보니 저희 학교에서 이제 자매 학교들이 몇 학교 있더라고요. 외국 학교하고 그 보면 저희 학교가 그 School of Visual Arts 저희 학교랑
네네.
그리고 영국의 두 학교 그리고 미국의 다른 인문 쪽 학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은 이제 SVA로
네,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한 명을 선발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듀얼 디그리 프로그램이고 한국말로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고 그걸 통해서 2학년 말에 뉴욕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뉴욕에 가서 3학년 1학기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2년간 3학년, 4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네, 학사 학위를 한국과 미국에서 그렇게 받게 된 케이스인 거죠.
둘 다 졸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우와, 와, 되게 좋다.
네.
굉장히 좋네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시간 절약이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이제 막 한국에서 4년 동안 다 갔다가
그쵸.
또 미국 유학 또 2, 3년 또 가고 막 이러는데
네.
한 번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은 시간을 절약하고 한 번에 두 가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그만큼 가서 저는 짧은 시간에 학교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영어도 굉장히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친구들이 1, 2학년 동안 다른 프로그램을 배웠던 친구들과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런 외국 문화를 맞춰나간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보통 친구들이 1학년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시다시피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페이스를 맞추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중간에 확 들어가게 되니 그게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그럼 유진님 혼자만 간 거예요? SVA로?
네, 그렇죠. 1년에 한 명이 가게 되는데
동기도 없고
네.
되게 외로우셨을 수
있겠네요. 네,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죠.
그래, 이게 타지사리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SVA에서는 따로 그러면 생활을 뭐 기숙사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그 되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뉴욕은 아시다시피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초기에 정착하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기도 하고요. 한국인 친구들 룸메를 구해서 룸메이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지내도 되고 그리고 또 조금 여유가 된다면 혼자 집을 구해서 이제 렌트를 내고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한국처럼 그런 하숙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네, 그런 식의 생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적응하는 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었었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제가 진짜 현실을 말씀
네, 진짜 현실.
네, 현실적인 힘든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초반에 이제 저는 처음 딱 미국 건너가서 3학년 1학기 수업을 시작해서 듣는데 정말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아, 수업 자체가요?
네. 전 나름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와, 나 그래도 나름 글로 많이 배웠는데 근데 갔는데 정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일단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백인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그 수업하는 방식이나 학생들이 그 수업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 제가 디자인과를 다니면서 느낀 건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있고 어떤 걸 배워야 하고 맞춰진 틀에 맞춰서
그쵸.
네, 제가
길이 있죠.
그쵸. 네,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있어서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거기서 배우는 거는 아무런 틀이 없고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영부터 제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야 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영어도 못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첫 교수님께서 이제 아는 교포 친구한테 반 수업 친구한테 유진이 가서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레이시즘 그러니까 인종차별 같은 그런 일도 겪었었고 예, 그렇지만 예, 되게 좋은 삶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마저도
네. 굉장히 파워 긍정이시네요.
그럼 보통은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신 그런 뭐 한국 분들이나 다른 외국인 분들은
네.
루트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지 아니면 다시 뭐 한국으로 오거나 약간 그런 경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제 동기 친구들 같이 졸업한 동기 친구들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린 교수님은 조금 그냥 미국 인들한테 맞춰진 교수님이지만 저희 학교가 굉장히 외국인 프렌들리한 그런 학교예요.
네.
그래서 지원도 많고 이제 1년간의 그 비자가 임시로 나오게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1년 동안 주어지게 되는데 그동안 대부분 그걸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로 돌아간 친구들도 있지만 그 1년 동안은 굉장한 뉴욕의 그런 에이전시들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갈 친구들은 돌아가고 그리고 남아서 더 일하게 된 그런 길을 선택한 친구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미국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뭐 인턴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만 그렇진 않겠지만 보통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어요. 한 세 달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대부분 현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 교수님들과 잘 연결되어 있고 친숙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제 교수님이 잠깐 와서 일할 수 있겠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먼저 학생이 부탁을 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는 네, 한국이랑 비슷한 점도 있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이제 졸업이 오고
네.
졸업 이후에 인턴으로 다시 다른 일을 경험해보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니어 디자이너로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진님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셨는지
네.
저희가 듣기로는 바로 에이전시에 근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에이전시였나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던 에이전시는 네. RGA라는
네.
디지털 에이전시였어요.
네.
처음 들어간 팀은 브랜드 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시기에는 제가 한 달간 인턴으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 글로벌 웹사이트 그거를 리디자인하는 그런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팀에서 주니어 디자이너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알제에서 이제 첫 커리어가 네. 시작된 거군요.
네. 그럼 웹사이트부터 먼저 접하신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처음 그 인터랙션 디자인, UX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나서 처음 하게 된 프로덕트가 이제 그냥 responsive 웹사이트, 그 당시에는. 네, 그게 저의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2010몇 년도인가요?
제가 2013년에 졸업을 했으니.
아, 그러면 이제 딱 한 뭐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하고 그쵸. 그럴 때쯤에 네. 이제 responsive 웹사이트를 디자인하셨군요.
네.
삼성의 네.
아, 그곳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합류하게 되셨나요?
아, 제가 4학년 시니어 수업 중에 하나가 네. 저희 교수님이 RGA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나이키 클라이언트를 에서 일을 하셨고 그러는 중에 이제 저한테 인턴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이제 처음에 인턴으로 조인을 하게 되었고 인터뷰는 되게 여러 팀들과 보았고 하지만 근데 처음 저와 잘 맞는 팀은 브랜드 팀이라는 팀이었어요. 그 팀은 진짜 프로덕트를 만드는 제품 디자인부터 그리고 웹 디자인 그리고 이 브랜드에 관련된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 팀에 이제 선생님의 도움으로 네,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교수님이 네. 왜 유진님을 픽했을까요? 너무 궁금하다.
그러게요. 왜 그러셨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약간 이런 점을 좋게 보셨다 싶은 그런 거 있나요?
아,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셨으니까 그렇죠.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
아, 잘하셨겠지.
잘하셨으니까 그렇지.
굉장히 잘하셨구나.
아, 그건 아니고 제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어도 제가 완벽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진짜 아티스틱 막 디자인이 출중하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국인이 가장 잘하는 그 성실함 있잖아요. 무조건 출석은 기본이고 그냥 선생님 수업들에서는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과제 양도 뭐 한 두 배, 세 배 네, 하나가 과제면 한 세 가지 해가고 약간 그런 게 그냥 선생님이 되게 정성으로 보지 않으셨나.
역시 성실한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유학을 가신 분들한테 되게 꿀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면 RGA에 계시다가 그런 웹사이트 리뉴얼이랑 그런 네. 걸 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에이전시로 옮기셨어요?
네. 제가 그 1년간 임시 비자를 받고 RGA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진짜 워킹 비자를 다시 받아야 그쵸. 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있는 중에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워킹 비자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그게 추첨 형식이 네. 되어서 제가 그때 그게 잘 안 되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한번 거절을 했던 회사가 AKQA라는 회사였는데
네, 네.
그 당시에는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팀 삼성 일 모든 게 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그걸
네,
거절을 했었지만 근데 일이 이렇게 잘 되려고 하다 보니 다시 이제 제가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AKQA와 저한테 그 처음 연락 주실 때는 암스테르담 지사의 자리가 있으니 여기에 와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다시 연락을 할 때는 베를린 오피스에 디자이너 자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손이 빨리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이제 거기에 준비를 다시 재빠르게 해서 네, 거기로 가게 되었죠.
그럼 후다다닥 준비해가지고 독일로 넘어가신.
네. 그 과정 중에 팀을 옮기는 게 좋을지 회사를 옮기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게 저한테 그 당시에는 제일 재밌는 옵션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베를린은 가게 되었죠. 네.
여기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네.
그 독일에서 일하는 거는 비자 문제가 없었나요?
네, 그게 제가 건너가기 전에 그거가 굉장히 걱정이 되었어요. 처음 문제가 됐던 게 미국 비자 때문에 그쵸. 지금 이런 상황이 왔으니 그래서 그거를 HR팀, 인사팀과 얘기를 해보니 독일 비자는 미국보다는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자도 빨리 나오는 편이고 일을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별탈 없이
네. 그렇게 가게 되었죠.
이런 우회도 굉장히 꿀팁인데 그러면 이제 베를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궁금하든
네. 네.
어떠셨나요 베를린에서는?
베를린에서 제가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닐 때 배낭여행을 갔는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베를린을 가게 됐는데 그 도시가 너무너무 진짜 영감을 많이 주는 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티스트들도 너무 많고 그런 문화들도 서포트를 너무나 잘 해주는 그런 도시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운 좋게 또 기회가 왔고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막상 가서 살아보니 여행과 삶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미국과는 또 다른 이제 일하는 문화를 알게 되고 독일에서 그것도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그런 문화를 또 배우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일 바깥에 삶은 어떤지 그런 것도 1년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독일에서 유학을 하거나 혹은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네.
미국과 독일은 뭐가 다른가요? 일적으로 회사 생활.
네, 제가 어떻게 보면 단면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게 저는 미국계 회사인데 독일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하는 환경은 독일인이 한 80% 그리고 한 20%가 외국인 근데 보통 대부분 영국이나 영어권 분들이 백인분들이 많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피스에서는 유일한 동양인이었고 미국과 약간 다른 점은 미국은 굉장히 트렌디해요. 트렌드에 모든 앞서 있고 많은 거를 이제 새로 제각제각 바꾸는 그런
빠른 그렇죠.
네. 한국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독일은 보통 아시다시피 전통 그리고 클래식한 거
역시.
네, 그리고 규칙 그다음에 그런 질서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가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배우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실제로 산출물도 좀 굉장히 좀 다르겠네요.
네, 다를 수 있고 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유진님은 네. 미국 스타일이 좋아요? 독일 스타일이 좋아요?
저는 다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좀 그런 트렌디하고 그런 거를 본인 성향에 좀 맞으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약간 답답했을 수도 있겠네요. 독일의 그런.
그쵸. 일단 그게 본인들의 직업마다 원하는 이 방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디자이너 특히 이런 프로덕트 디자인 그리고 UX 디자이너로서 테크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관련된 실제 경험들을 더 빨리빨리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독일보다는 미국이 그런 걸 느끼고 경험하기에는 더 좋은 곳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다시 미국행을 택했죠. 네.
그러면 AKQA에서 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AKQA 독일 지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은 주로 나이키 프로젝트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했던 거는 유럽을 타겟으로 특히 독일이나 베를린에서 일어나는 그런 캠페인들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캠페인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하는 그런 마이크로 웹 앱 이런 것들을 많이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너와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AKQA에서 제가 했던 일은 나이키 조던 나이키 조던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프로덕트 웹사이트 그런 것들을 시즌마다 이제 디자인을 했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홀리데이 기프트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마이크로 웹사이트를 제가 혼자서 디자인을 하게 된 거예요. 팀이 그래도 3명의 디자이너와 2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 제가 혼자 그거를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획부터 이제 그 디자인까지 한 일주일에 걸려서 밤샘 작업을 해서 이제 그거를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디벨로퍼랑 해서 이걸 런치를 했죠. 근데 물론 조던이라는 프로덕트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고 빨리 팔리는 프로덕트이긴 하지만 뿌듯했던 이유가 프로덕트가 이제 런치되고 웹사이트가 런치된 이후에 그 작년 그리고 재작년보다 훨씬 빠른 판매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클라이언트가 기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너무
뿌듯했겠다.
네, 뿌듯했어요. 제가 에이전시에서 일할 때는 항상 이 프로덕트가 얼마나 빨리 쉽게 잘 팔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염두를 해두고 디자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웹사이트 그리고 내 프로덕트가 어필을 많이 빨리
성장에 기여를 한 거죠.
네, 했으니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베를린에서도 다 일을 해보셨는데,
네.
뭐 한국 에이전시의 상황은 뭐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뭔가 한국이랑 그리고 외국 에이전시랑 네. 뭔가 큰 차이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듣고 많이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제가 아는 게 100%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다르죠.
네, 근데 저희도 똑같이 야근을 많이 해요.
그래요?
네. 궁금했었는데.
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무조건 그 클라이언트와의 시간 약속을 다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야근도 많이 하고 일의 양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항상 따오는 걸 항상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의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클라이언트와 계약이 어긋났을 때 마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다 비슷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는 사이즈가 작으니 그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의 에이전시들은 에이전시들마다 물론 경쟁이 굉장히 심하긴 하지만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그 에이전시마다 다르게 있어요. 어떤 에이전시들은
특색이다.
네, 이런 걸 잘한다. 이런 팝한 걸 잘하는 에이전시는 여기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있고 워낙 클라이언트들도 많고 에이전시들도 많기
많으니까.
때문에 네, 그런 경쟁 면에서는
조금 피할 수 있는
네, 한국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재밌다.
네.
그러면은 RGA랑 AKQA랑 뭐가 다른 거예요?
네. 네.
어떤 특색이?
네. 굉장히 RGA랑 네. 좋은 포인트인데
네.
RGA랑 AKQA도 굉장히 비슷한 에이전시예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두 분의 경영자가 같이 시작을 하시다가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도 많이 쉐어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양쪽 그 에이전시에서 일을 해보고 나니 조금의 다른 점을 제 개인적으로 느끼자면, RGA는 조금 더 미국화된 에이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거점을 두고 그리고 미국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브랜드들하고 클라이언트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 편이고, AKQA는 규모가 RGA에 비해서는 많이 크진 않지만 각 지역에 맞춰진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베를린에서 일할 때 저희 나이키 로컬라이즈 하는 그 팀 말고도 스와치 팀이 있었고, 스위스가 가까이 있으니 네.
아.
네. 그리고 폭스바겐 클라이언트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독일 그 지역에 맞는 아.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더 많이 일하는 쪽이 AKQA인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타일적으로는 이렇게 둘이 회사는 약간 비슷한다고 생각이 되시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하고 있는 일도 디지털 애드버타이징 일을 하고 있고 양쪽 다 그리고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AKQA에서 일하시다가 어도비로 넘어가게 된 계기나
네.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뒤돌아보면 한 3년 정도 에이전시 경험을 했었어요. 완전 정말 좋은 장점은 에이전시에서 장점은 진짜 굉장한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양의 디자인을 짧은 시간 동안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데 이제 그걸 한 3년 정도 해보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하나를 좀 깊이 팔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에이전시들에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웹사이트를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능한 한 가장 어필링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덕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매력적인 디자인을 하는 게 큰 포인트라면 이제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거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웹사이트에 있는 이 버튼은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저는 그런 걸 좀 더 디자인의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러려면 한 브랜드를 가지고 오래 디자인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좀 더 딥하게
네, 만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인하우스 디자인 팀이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그쪽으로 커리어를 돌려보게 된 거죠.
그럼 어도비를 지원을 하셔서 된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네, 제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이제 뭐 인맥들과 이런 모든 소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전 코워커, 전 이제 동료들 그리고 알고 있는 다른 디자이너들과 잘 밀접하게 연관을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기회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동료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인하우스를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인하우스 디자이너 자리를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어도비 디자이너 한 분께서 이제 유진아 너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잘 맞을 것 같다. 우리 팀이랑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도와주셔서 네 이제 그쪽 팀으로 저를 소개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저와 잘 맞는 팀도 만났고 그리고 운 좋게 좋은 어도비라는 회사에도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된 거죠.
역시 추천이 짱이에요.
혹시 어떤 포인트에서 잘 맞겠다고 추천을 해주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물론 이렇게 아는 지인분 소개를 통해서 가게 됐지만 그런 풀 코스의 인터뷰는 다 했거든요.
네네.
처음에 전화 인터뷰부터 그다음에 온사이트 인터뷰를 가서 이제 포트폴리오 리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건 어떤 회사들을 인터뷰를 하면 이 팀은 나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물론 내가 실수를 했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원하는 게 다르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단순하고 알기 쉬운 디자인을 하는 게 제 목표라면 어떤 디자인 팀은 더 예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인 줄 알고 뭐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게 확실히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온사이트 인터뷰에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이제 팀분들께서 주로 제 작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다기보다는 너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일하는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고
좀 더 그 사람에 대한 걸 물어보셨군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대답하고 다시 받는 피드백도 저한테도 굉장히 잘 맞는 피드백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좋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분들도 아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방식의 사람을 원해. 이렇게 말을 하니 서로 아 우리는 잘 맞는구나. 이런 게 교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좋은 인터뷰였어요. 제 기억엔.
그래서 어도비에서는 어떤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하는데요? 궁금하지? 내가 대신 물어봐준 거지.
궁금해. 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야, 어도비는?
저희 회사는 그리고 특히 저희 다큐멘트 클라우드 팀에서 디자이너를 뽑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한지?
성실한지.
네. 그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디자인을 진짜 잘하고 너무 멋있는 디자인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이 사람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협업.
네. 어떻게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인 일에는 되게 성실한데 그냥 솔로 플레이어다. 네. 약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요?
그 어도비 안에서도 팀마다 그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저희 팀은 그냥 성실한 모범생들이 모여 있는 그런 팀인 것 같고
이유를 여러 명의 유진님이 계시라서
그런지
네 이렇게 그냥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많은 그 안경 끼고 열심히 코딩하는 그런 네, 엔지니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이제 그런
순둥순둥
팀마다 그런 특징이 있구나
네, 그런 디자이너들이 많고 이제 또 그 제가 전에 있던 그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팀은 물론 그런 성실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그 진짜 유저들 큰 기업에서 오시는 이제 유저들과 많이 만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하는 스킬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포토샵 팀 어떤지 궁금하다.
아, 포토샵 팀.
포토샵 진짜 궁금하다. 각 팀마다.
네, 포토샵 팀, 일러스트레이터 팀들을 보면 그 팀들은 저희 팀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의 디자이너들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용하는 툴을 본인들이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 팀 분위기도 굉장히 에이전시처럼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도 많고
뭔가 항상 바쁘군요.
네네네. 그리고 규모도 훨씬 확실히 크고. 네, 빠르고 눈 더 팝하고 눈에 띄는
되게 신기해.
네, 그런 쪽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우와. 팝하신 분들이 많군요.
네.
애프터 이펙트.
궁금해. 자, 그래.
궁금해.
움직이는 툴을 만드는 애프터 이펙트 팀.
죄송해요. 제가 저 그 저희 어도비 디자인 팀을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가 굉장히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아~
네, 그 팀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샌프란시스코가 디자인 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본사예요. 저희가 가장 디자이너 수가 많은 지사지만 인도에도 디자인 팀이 있고 그리고 뉴욕에도 디자인 팀이 있고 유럽의 파리나 함부르크 이렇게 여러 군데 지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네.
저희 지사에는 주로 포토샵 팀 그리고 새로 나오는 툴인 Rush 그 툴 팀 그리고 저희 다큐멘트 클라우드 팀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팀 이렇게 네. 이런 디자이너들이 저희 샌프란시스코 지사에 있고
애프가 어디 갔어요?
애프터 이펙트를 하는 디자이너들은 네. 인도와 유럽에 있습니다.
아, 다 이게 뿔뿔이 흩어져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진님 모르시겠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하실 거 없죠?
저는 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어도비 자체가 굉장히 엄청 오래된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뭐 포토샵도 그렇고 디자이너들에게는 너무 친근하기도 하고
그쵸.
옛날부터 접했던 툴인데
맞아.
이거를 이제 지금 계속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다양한 뭐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반응이 정말 갈릴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동안 워낙에 익숙하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툴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바뀐다면 너무 혼란스럽고
그쵸.
하지만 네. 분명히 바뀌어야 될 점은 있거든요.
그쵸.
그 중간을 어떻게 다 조율을 하시는지 약간
네.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네. 저희가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안에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게 오래된 프로덕트를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군더더기도 붙고 되게 많은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이너들도 많이 뽑는 편이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 훨씬 디자인에 대한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유저 테스팅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도비의 살짝 역사를 말씀드리면 이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 디자인 쪽에 힘이 그렇게 실려있지 않은 회사였어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쵸, 툴을 만드는
네,
회사니까
네. 아직도 디자인 팀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열심히 디자이너도 더 하이어하고 열심히 디자인 쪽을 어떻게든 확실하게 확립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팀 쪽에서도 오래된 프로덕트와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신 네, 직원분들이 워낙 많으시니
이제
그분들은 늘 갖고 있던 우리 프로덕트이니 애정이 많다 보니 그거를 바꾸기가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디자인팀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쪽으로 판단을 해서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유저 테스팅이나 내부 안에서의 얘기나 그리고 특히나 디자인 팀 그리고 디자인 팀의 매니지먼트에서 하는 리더십에서 하는 그런 서포트 그리고 목소리들이 조금씩 이제 힘을 싣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덕트가 더 괜찮은 프로덕트 그리고 조금씩 클래식 유저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한테 제일 큰 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신기하군요.
갑자기 생각난 거. 포트폴리오 팀도 따로 있어요?
포트폴리오라면 비엔스 포트폴리오?
네, 맞아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 비엔스 포트폴리오 팀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그 비엔스에 다 같이 묶여 있고,
아.
네. 그래서 그 팀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디자이너들도 뉴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비엔스도 네. 결국 어도비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도비에서 하는 그쵸? 서비스가 아닌가요?
네, 저희 회사가 커지게 되는 그 과정이 작은 회사들 한 회사씩 인수합병하면서 이제 커진 회사가 저희 회사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그 B2B 스타트업들도 합병을 해서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라는 큰 클라우드를 만들게 됐고 네네. 그리고 비엔스도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쪽 프로덕트의 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스캇 벨스키라는 비엔스 창업하신 분이 이제 저희 디자인 팀의 위에 있는 비즈니스 총 이제 총 관리자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매일 보는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걸 업무로 하시다니. 되게 신기하다. 아,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네.
어도비에서 스케치란? 어떻게 뭔가 생각을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아무래도 요즘 또 신생 툴들이 워낙에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쵸.
어도비에서도 뭔가 상당히 경각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도비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디자인 툴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참 탄탄한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스케치라는 진짜 정말 똑똑한 그런 스타트업 회사가 생겨나면서 이제 저희도 많이 긴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XD라는 툴이 그보다는 살짝 늦게 이제 나오면서 네 이제 저희도 그쪽 프로토타입 툴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포인트가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스케치가 워낙 탄탄한 상태로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툴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XD팀에서도 야근을 정말 많이 하면서 굉장히 XD를 크게 발전을 시켜가면서 네, 지금 굉장히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뒤떨어지지 않는 프로토타입 프로덕트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프로토타입을 하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도 저는 XD2를 쓰고 있어요. 네, 사실 예전에 스케치를 쓴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뭐 어도비 단계 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옛날일 수도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그렇죠. 다 써봐야지 더 좋은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응원도 하고. 스케치 화이팅. XD 화이팅.
어도비 화이팅.
화이팅.
우리는 뭐 더 좋은 거 쓰면 되니까.
저희는 고맙죠. 서로 뭐 이렇게 싸워주시면. 네,
열심히 경쟁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XD는 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XD 프리랍니다.
엄청난 메리트.
더 좋아지기 전에. 더 좋아지면 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보통 어도비라고 하면 거의 사람들이 그래 툴 회사라고 일단 생각을 하잖아요.
툴만 할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옛날부터 툴이라는 프로덕트를 만들어 왔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뭔가 실제로 그게 전부인지 아니면 어도비에서 진짜 아니야 이러면서 다양한 딴짓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저희도 되게 그냥 모범생 같은 회사지만 딴짓도 되게 많이 해요.
너무 궁금해요. 네, 무슨 딴짓을
하고 계신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저희 팀을 보면 그 R&D 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따로 연구 개발을 하는 팀도 있고 그리고 프로토타입 팀이라고 해서 이제 그 팀들은 새로 들어오는 그런 테크놀로지 그리고 AR, VR 이런 걸 시작해서 그런 걸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프로덕트에 더 연결을 시켜서 재밌는 걸 만들어 볼까 그렇게 연구하는 팀이 스튜디오 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은 항상 이렇게 보면 저도 아직 무슨 어떤 재밌는 딴짓이 이제 릴리즈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항상 그런 실험실에서 열심히 이렇게 기구도 만지고
실제 그런 제품 같은 것도 그쵸. 물성이 있는 것도 하시고
그런 스튜디오가 저희는 따로 이렇게 있어요.
신기하다.
네.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막 페이스북에서도 막 이제 막 VR 기기를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실히 다음
넥스트
네. 다음 넥스트는 진짜 VR AR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어도비가 아직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툴은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그래픽 2D 툴에서도 다 되긴 되잖아요.
진짜 없나?
그러니까 VR 얘기하시니까요. VR은 진짜 막 3D잖아요.
3D 있지 않나?
저희가 그 3D를 만질 수 있는 툴이 하나 있는데 모르시나? 저희 어도비 디멘션이라는 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많네.
네.
막 다 나오는데 몰랐던 것도 많네.
네, 쑥쑥 나옵니다.
디멘션이라는 툴.
어도비 말씀 다 되네.
네, 그 툴도 장점이 굉장히 간단한 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디자이너들이 특히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물체에 스킨을 입히고 그리고 뭐 패턴을 입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고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어도비 스톡이라는 그 이미지 설치하는 게 또 있어요. 저희 어도비 프로덕트 중에. 그래서 거기랑 이제 연결하게 쉽게 하게 이제 되어 있어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할 수 있게.
네, 사용이 굉장히 쉽죠.
새로운 정보라. 네, 어도비를 지금 몇십 년을 쓰고 있는데
개선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계신 팀에서 이런 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또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네. 어도비만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는지.
네. 이게 어도비만의 디자인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되게 많은 회사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회사에 들어와서 느끼는 점은 디자인하고 디자인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을 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먼저 저희에게 이런 게 필요해 이렇게 와서 리치아웃을 해서 이제 디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디자이너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디자인이 이런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피치를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첫 시작 단계면 이제 그 다음에는 디자인을 저희가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굉장히 긴 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그 긴 스토리가 뭐냐면 끊임없는 미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디자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레벨의 사람들과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미팅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디자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 미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능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프로덕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세팅의 부분을 디자인을 한다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그 세팅이 제가 이제 막 제 마음껏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더 예쁠 것 같고 이게 더 펑셔널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 디자인이 이제 미팅을 들어가고 프로덕트 매니저를 만나고 더 높은 리더십을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펑션이 가능할까? 이게 어도비와 맞는 걸까? 아니면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이게 더 사람들한테 쓰기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게 바뀌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쪽 동네도 비슷하네요. 끝없는 미팅의 연속.
그러면 이제 그런 미팅이 진행됨에 따라서 유진님도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물로 피드백. 계속 피드백이 오고 그럼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그게 아시다시피 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잖아요.
아, 여기서 또 삶의
삶의 진리까지 나오네.
네. 그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해서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에 굉장히 오래 일하신 어도비 전통을 지키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 다른 시각의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을 가지고 가면 이 모든 뭐 프로덕트 매니저 아니면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 그리고 엔지니어들 이 분들을 모두 충족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네.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의 가치관은 제가 맞는 완벽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딱 유저가 썼을 때 제일 행복한 거라고 살아왔지만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제가 혼자 하는 디자인이 아니고 제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해본 회사 팀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이게 맞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점점 일을 하면서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한 디자인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저보다 더 경험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 팀원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결과가 더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맞고 틀리고 이거보다는 서로 많이 배워가는 과정 같아요.
과정이죠.
네.
그러면 클래식주의자
네.
아니면 완전 진보주의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피처가 새로 나올 때
네.
어떤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를 어떻게 결정해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저도 정확히 저게 궁금했는데
네, 지금 제가 느끼는 제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일단 그 완전 상극의 반응이 나왔을 때 최대한 그 중간을 찾으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 클래식한 그런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아크로뱃을 보면 아크로뱃에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그 버튼들을 사무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모든 버튼들이 너무 익숙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버튼들을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메일 보내는 버튼 뭐
저장하는
이런,
버튼
네, 저장하는 그쵸. 버튼 그분들은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함부로 이거 없애고 우리 심플하게 하나만 만들 거야.
아, 그러다 큰일 날 수도 그쵸?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분들의 업무 시간과 능률을 너무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천천히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 그러면 이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자. 지금 이 순간은 보수적으로 가보고 그리고 점차점차 유저들을 그쪽으로 온보드를 시켜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릴리즈를 하죠.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큰 기업의 경우에 어떠한 이슈나 그런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거의 다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무자나 다른 디자이너나 되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보통 의사결정을 담당을 하는데 보통 그런
네.
안 그런 회사도 많지만
네.
뭐 일단 규모가 커지면은
그렇죠.
그런
없죠.
식으로 탑다운 형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 분명 누군가가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가자라고 딱 확실하게 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은 계속 이게 싸움이 진행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은 혹시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네, 그런 상황에서 물론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한 팀을 만들어서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게 저희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결정자는 제가 생각할 때 디자인 팀 안에서는 디자인의 리더십들 그리고 프로덕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딱 뭔가 중심을 잘 잡아주는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운 좋게 지금 저희 팀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굉장히 현명한 그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결정은 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 프로덕트 매니저가 어떤 의견에 있어서 뭐 반대의 주장을 한다 그럴 때는 항상 저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를 저희한테 항상 가져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클래식 유저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포럼이 있어요. 어도비 포럼이 있어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약간 UT 비슷하게 이제 유저의 피드백을 받는군요. 네.
그래서 어떤 게 힘들다, 어떤 게 좋다 이런 피드백을 그 표정 매니저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저희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게 부족하다면 유저 테스팅을 어떻게든 이제 사람을 모아서 테스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같이 있는 상황에서 유저 테스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맞는 결과가 나오면 그쪽으로 그분이 원하던 게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로 동의를 잘 하게 되고 서로 납득을 잘 하게 그쵸.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데이터 드리븐한 회사네요.
하긴 그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그렇죠. 데이터가 이러한데요.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렇죠. UT가 그럼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 3주 전에도 저희 인터널리 회사에서도 이제 노트 들고 찾아가서 여러분 한 5분 정도 저희 직접 시간 투자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테스팅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UT의 그 참가자들을 모집할 때 그런 것도 다 생각하나요? 뭐 이분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툴을 쓰셨던 분이고
그쵸.
뭐 어떤 분은 1년도 안 된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는 다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특성을 가진 분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툴을 그러니까 같은 프로덕트 안에서도 이런 툴을 더 많이 쓰는 뭐 쉐어링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롤이다 그러면 그분은 그런 쪽에 유저 테스팅을 하기에 적합하죠 그리고 또 그게 능숙하지 않은 분이라도 그러면 이런 새로운 익숙지 않은 유저들한테는 어떻게 생각을 될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런 유저 세팅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나는 나 UT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 재밌어.
하러 가자.
확실히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저희는 그 유저 테스팅을 하고 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깨닫기 때문에 그게 정말 많은 공부가 돼요.
제가 약간 UT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보통 얼마나 기간 동안 UT를 해요?
그게 그 프로덕의 사이즈마다 그리고 프로덕의 특성마다 조금 다른
달라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그 B2B 프로덕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전문가들을 저희 그쵸. 유저 테스팅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PDF나 아크로뱃은 그냥 모든
일반인들
그리고 그냥 회사원 일반 평범한 회사원들이 저희 타겟이기 때문에 그 유저들을 이제 고르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뭔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을 해야 되니까
저희 유저 대상 중에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아크로뱃에서.
기간은 얼마 정도 하세요? 짧으면 이렇게 만약 제일 길면 뭐 이 정도?
제일 짧았던 건 1시간? 30분? 이 정도 한 분당 30분을 잡고 한 5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플러스 테스팅?
테스트죠.
그거가 이제 저희 PDF 관련된 유저 테스팅을 하는 거였고 그 전에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에서는 하루 총 풀 하루를 잡고 인터뷰를 1시간, 2시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툴을 사용하시는지 뒤에서 쉐도잉을 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저희가 만든 프로덕트를 테스팅을 하고 그렇게 풀 테스트를 해야 이제 그 프로덕트는
끝이 나는 거. 네. 와, 되게 다른 거. 재밌다.
큐리 UX 디자이너의 길러.
저 근 궁금한데 그 보통 이제 세이브 버튼의 아이콘이 네. 옛날 디스크 모양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디스켓. 요즘 되게 얘기가 많은데 네. 요즘 세대 새로운 디자이너들은 네. 이제 디스켓을 모른다. 네, CD부터 접했던 세대라.
네. 아, 그렇게 치면은 이 툴의 아이콘이 가지는 그런 의미들이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뭐 펜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 세상에 펜툴 실제로 그 펜촉을 안 쓰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그게 메타포로 어쨌든 펜툴의 쓰이고. 아이콘이 네.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펜툴에 대한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뭔가 디스크 그 모양도 디스켓 모양도 뭐 지금 아무도 그런 디스켓을 안 쓰지만 어쨌든 그쵸.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그쵸.
이런 아이콘의 메타포에 대해서도 툴을 만드는 입장으로서는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래식 유저들 나이가 그치. 좀 어느 정도 이 프로덕트와 함께 살아오신 유저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유저들 모두를 만족시키고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하니 이제 저희 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어려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들, 그런 작은 아이콘들 고민들은 제가 말씀드린 독일에 팀이 있어요.
아, 따로 있군요.
네. 그래서 아이콘 팀에서는 그런 아이콘들을 이제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티 안 나게 잘
그러니까 살아라고 스며들게
네.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아, 딱딱 롤이 있군요. 아이콘 팀은 또 딱 있고.
네. 워낙에 큰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와, 재밌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에서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막 할 수 있는 거고.
네.
특히 지금 어도비 같은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는 가이드가 딱딱딱 정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잘 맞으시나요? 어떻게?
네, 네 제가 진짜 인하우스 디자인 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도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나 정해진 그런 디자인에 맞춰서 그 디자인 랭귀지에 맞춰서
계속
네, 똑같은 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어도비 스펙트럼이라는 어도비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코어한 디자인 랭귀지를 만드는 팀인데 거기서 이제 버튼 스타일, 컬러 이런 어도비 브랜드를 만들어주면 저희가 그걸 가져다가 프로덕트 디자인에 쓰는 건데 이제 제가 그걸 만들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버튼이라도 제가 다른 크기를 쓸 수 있고 다른 컬러를 그 안에서도 고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룰 안에 있지만 같은 책을 보고 있지만 이걸 적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를 막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디자인을 할 때 이게 그렇게 똑같은 디자인은 아니구나 이런 걸 오히려 디자인을 하면 할수록 이런 디자인도 이 배경에서 그리고 이런 디자인 시스템 안에서 이런 디자인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더 알게 되니까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가이드가 크게 있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네. 게 또 있으니까
재밌겠다. 가보고 되게, 싶네. 되게
다음은 빨간색이야?
그럼 이제 슬슬 네, 마무리를 해야 될
너무 아쉽다.
시간이 왔어요.
네.
끝내지 마요, 제리.
재밌네. 뭐 어차피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는데 오늘 간단하게 나오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네. 저는 항상 이제 대학교 이후로는 쭉 해외에 있었어서 한국 밖에 이런 한국 디자이너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도 많이 없고 네. 네, 이런 한국
저희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오늘이 되게 저한테는 너무 재밌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재밌어요.
꿀잼.
너무 잘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도 그 한국인 디자이너 커뮤니티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네, 한국 분들이 네. 있어요. 네. 샌프란시스코에도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다른 미국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한국 디자이너 분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얘기하면 늘 항상 미국 실리콘밸리의 디자인 회사 얘기를 하니
하니까 아, 좀 더 네. 다른 얘기도 네. 듣고 싶고
네. 그래서 저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가지 마세요.
그럴까?
그러니까 어디서 또 어도비 디자이너 분을 모시고 이렇게 딥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아, 아닙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최유진님은
네.
어도비에서 아니면 혹은 어도비 밖이라도
네.
후에 어떠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계시는지 뭔가 디자이너로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사람으로서도 그럴 수 있고
네.
앞으로 뭔가 어떤 분이 되고 싶은지 네. 그런
10년 후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냥 차근차근 성실하게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고 싶은 게 제 평범한 꿈이고요. 그리고 진짜 디자이너로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단한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단단함이죠?
네, 그게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멋있고 예쁘고 그리고 완벽하게 디자인하느냐. 이 비주얼 디자인도 단단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고 이거를 만들어 가는지 그 이유까지가 다 디자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프레젠트 할 때도 단단하게 제 디자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디자이너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사람들을 이제 제 디자인 늘 공감하게 만들어야
맞아요.
되는 게
공감 능력 진짜
네,
중요해요.
저희
그쵸.
목표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소통과 공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부터 단단해요 지금
네, 제목이 나왔네요
단단한 어도비 디자이너
저 또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단단한 디자인이란 뭘까요? 단단한 그 비주얼이란
네, 제가 그 제일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말이 form, follow, function이라는
네.
단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기능 혈대다.
네, 근데 그게 절대 어글리한 디자인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걸 따라간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 신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 단단한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폼 팔로우 펑션 기억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나와주셔서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최유진님과의 녹음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계신 어도비에서 일하고 계신 최유진님을 모시고 저희가 항상 써오던 툴에 대해서 어떻게 그 툴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던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고마운 툴이죠. 어도비 디자이너들을 그쵸.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쵸. 고마운
언제부터인가 없어서는 안 될 툴이 됐죠.
그렇죠.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